오늘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어쩌면 신앙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제일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위한 서막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도 없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속죄함을 받게 하신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날에 서막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일인지. 그러나 안타깝지만 인간의 이 본질적인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하고 놀라운 일인지 사실 온전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짐작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접하게 될 때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경외라는 단어를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경외, 리스펙 이런 것이 사실은 많이 없어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 친밀함 그런 것을 너무 강조해서 그거를 잣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재단해서 경외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철저히 분리시켜서 구약의 세계로 격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에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 계세요. 예수 나의 참 친구,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뭐 친구라 하겠다,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히 자제를 하는 목사님 설교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 친구라는 거 그만큼 가까운 어떤 표현하신 거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친구격으로 대하는 어떤 그런 격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친구의 개념을 넣어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전 타당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경외함에 담겨있는 이 단순한 두려움 이상을 넘어서는 크고 풍성한 의미를 누리지 못하는 사실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한쪽만의 날개나 혹은 균형 잡히지 않은 두 날개는 제대로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두 날개의 이름은 한쪽은 사랑이고 한쪽은 경외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경외가 균형을 잡고 우리 몸을 잡고 있어야지 독수리처럼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셨는가를 여러분 저와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가지 말씀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서 일곱 가지의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과 경외심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40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에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공강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라고 극히 강한 부정을 사용하시면서 잔이 지나가기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아버지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모든 일이 가능하니 이 잔을 마시는 것을 막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 간구하심입니다. 이 내용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사랑으로 덮으시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죽게 된 거에서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외면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랑에 대한 호소만으로 끝내지 않고 뒤에 공감복음 뒤에 똑같이 언급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기도에 이 말씀을 진심으로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고 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만 가지고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사랑만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뜻으로 저는 풀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잘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의 위치에서 충분히 아버지로서 존경받게 하는 것이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가상칠한 십자가에서 남기신 일곱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제 1원의 말씀이 뭐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로마 병정들이 행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그분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죄를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달려있던 강도들 중에 한 강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 너와 나를 구원하라 하고 조롱을 하자 다른 한쪽의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저분과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이 합당한 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동일한 제목으로 골고다 언덕에 달려있다는 것이 지금 이 강도는 너무나 두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읽어봤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성경은 봐도 봐도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구절은 뭐 얼마나 다른 구절보다 많이 그 두 강도 얘기는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준 적이 없는데, 이 강도의 한 말이 그냥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난 이 말만 기억하고 있었지 강도가 이 말을 한 것에 대한 것은 초점을 맞추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신앙 고백인가. 이 강도가 언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신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들의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내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말씀처럼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선택을 받고 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받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십자가 앞으로 인도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한 강도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함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 말씀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고 옆에 서 있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끔 자식을 잃은 부모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것이며 이해하기도 사실은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자식 잃은 슬픔으로 마음이 찢긴 한 여인의 아픔을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머니를 위해서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것,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란.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시편 22편 1절에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지금 나의 신음에도 듣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은 이미 시편에 언급된 말씀으로 예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외침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저는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저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저를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입니다. 사랑의 효력이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다윗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진 그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최악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무조건적이며 그 풍성함과 인내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무지무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세드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한쪽 날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또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완벽하고, 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매몰차다 그럴까요?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예리한 칼과 같다라고 할까요? 한 치의 양보도 허락되지 않고 어떤 틈새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우신 분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서움이라는 것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너무나 엄하고 존엄하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셔서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카리스마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20장 18절과 20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선포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떨면서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이런 자연현상과 같은 것을 보고서 떨면서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것도 멀리 서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말게 해서 죽을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두려움 앞에 섰을 땐 우리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두려움 앞에 어떻게 가느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그들의 우리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부심을 알고 그분의 준엄함을 깨달아 그분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필요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사랑은 내 이웃을 덮어주고 용납하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도록 날개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외함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 없고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다른 한쪽에 경외하는 날개가 하는 역할입니다.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뭐냐?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그러면 성경에 여기서 신약에서 이렇게 성경에 응하려 하겠다 하고 성경이라고 나온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구약에 어떠한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는 고통이 너무 당하기 때문에 고통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쓸개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줬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초기에 이거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진통제 역할이나 뭐 이런 역할을 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거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즈음에 극심한 고통의 표현으로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물과 피를 다 쏟아지면서 육체적인 목마름도 있었겠지만 또한 영적인 목마름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제일 갈급한 것이 무엇이냐? 시편 42편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내 영혼이 목마르니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마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르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말씀같이 주님께서 목마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른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목마름을 겪으심으로 우리는 갈증을 충만하게 해소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목마르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아닌 생수를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말씀,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과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이러니크하지만은 우리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환호성의 물결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마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여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아마 저도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그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일곱 가지 말씀을 칼같이 이것은 사랑이다, 이것은 공이다 라고 나누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 사랑도 되고 경외함도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갔으면 담대히 나간 자로서 이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합당한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결여된 사랑,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방종이 될 수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우상화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우상을 섬기는 기독교인이 되어버렸는가? 여러분,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경외된 결여된 경외함,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만 경외한, 그거는 율법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균형 잡힌 두 날개를 가지고 여러분 힘차게 날아오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팜선데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며 묵상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아버지 하나님 잘 밸런스 있게 잘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나며 그 조화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과 하나님의 올바른 공의를 통하여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